예. 아, 우리는 주기도문을 다 외우시죠? 뭐 아마 여기서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는 못하시는 분은 아마 한 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런데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가장 대표적인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또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기도 한데요. 바로 이런 기도가 오늘 이 기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월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몇 주째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냐, 그리고 어떤 내용을 기도하셨냐를 지난주에 봤지만 오늘은 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진짜 하셨던 모범적인 기도,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니까 당연히 응답받았을 수밖에 없는 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응답받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으신다는 거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믿음이 없을 때, 아니면 혹시 자신의 적용을 위해서 잘못 구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시죠? 믿음이 없다든지, 뭐 정욕에 걸려고 잘못 구하신다든지, 뭐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수밖에 없고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그 열매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기도의 열매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 우리 안에 응답된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그 복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자신감을 얻고 그리고 소망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내가 과연 그 대상에 포함되는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대상에 내가 포함되는가 아닌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세 가지 기도의 대상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고, 또 하나의 기도 대상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 오늘 말씀은 9절부터 19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원래는 6절부터 26절까지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너무 길어서 가운데 있는 좀 핵심적인 내용만 떼어서 오늘 말씀을 읽었거든요.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오늘 본문에 읽은 거 다음 구절이죠.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전하는 복으로 말미암아서 믿게 될 모든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내용은, 오늘 하신 이 기도의 내용은 바로 그 당시 제자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이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바로 그런 기도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것이요 또한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님께 우리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피값으로 사셨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혈을 흘림으로써 우리들을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죠?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다 똑같은 말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기독인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의 것이 바로 우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누군가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바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바로 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참 후에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참 후에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때에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만약에 천국 문 앞에서 누가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러면 천국 문지기가 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하여튼 간에 천국 문지기가 여러분을 통과시키겠습니까? 통과시키지 않겠습니까? 무사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입국심사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입국심사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권을 가지고 있죠. 그 여권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입국심사대 앞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입국심사대는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미국 입국심사대 앞에 서면서 미국 여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조사도 받을 수 있고 뭐 관세에 관한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입국심사대는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바로 무사 통과 패스를 갖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따질 것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무사통과 패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보냄을 받은 자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같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일이고 세상에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일은 이제 다 이루었으니 이제 너희가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필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구원시킬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우리 때문에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전하는 사명. 모든 일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고 이제 마지막 전파하는 사명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누가 들으리요? 어떻게 들으리요? 우리가 맡은 사명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도 세상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그런 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이 살아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도 그렇게 존경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데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바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오늘 말씀 보면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우리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셔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또한 세상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고 바로 죄악된 우리들을 위해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예수님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산다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사셨던 삶이고 또 우리에게 부르고 계신 삶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어떻게 세상에 구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달라도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다른 것이 바로 능력이고 다른 것이 힘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에 영어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있으셨는데 그분도 그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군대에 이제 군목으로 군대를 근무하셨는데 이렇게 훈련을 막 뛰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뭐 혹한기 훈련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훈련을 막 하고 계셨대요. 근데 그 장교 중에 한 명이 목사님 날도 추운데 우리 저기 민가에 내려가서 딱 술 한 잔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목사님께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셨대요. 내가 만약에 좋죠. 가서 술 한 잔 하세요. 그리고 같이 가주면 아마도 이 장교가 우리 목사님은 참 사람도 좋으시고 이해심도 많으시고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셨대요. 근데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으셨냐면 그런데 내가 만약 이 사람과 같이 내려가서 뭐 술 한 잔을 뭐 목사님 먹든 안 먹든 그가 함께 내려가서 그 자리 함께 한다고 한다면 내가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들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에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할 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과연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만약 세상적으로 좋은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조언을 하고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그 사람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그가 과연 어떻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까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당신도 똑같으면서 나한테 뭘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는가. 내가 그에게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마 평생 그 마음속에서는 나와 술 한 잔 같이 한 목사님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 장교도 역시 민가에 내려가서 술 한 잔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뭐 이렇게 나와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닌데, 유일하게 통로가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서 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말 한마디, 무의식 중에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무언으로 전도하고 전파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의 사명이 무엇이죠?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있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어두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을 볼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빛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빛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고, 빛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심코 한 말 한마디, 무심코 한 행동 하나가 정말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영혼을 실족시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역시 받은 사람들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우리 발등에 등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비춰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았으니 받은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셨는지, 어떤 복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길 간구하셨는데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분열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신 것일까요? 이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가 맞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후자가 맞다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딱 11절의 말씀만 보고는 어떤 하나를 간구하셨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놀라운 관계 속에 우리도 넣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상상할 수도 없는 바로 친밀한 관계, 그 동행함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놀라운 은혜에 바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길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는 부활의 놀라운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친밀한 관계 역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셨던 것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필연적으로 따르는 부활의 영광, 이것에 함께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도 없고 영광이 없는 십자가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놀라운 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놀라운 친밀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이루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성서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기도를 너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 차원에서 기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으로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무적이고 계산적인 대화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유 나 참 쓸데없는 시간 보냈네. 내가 막 40일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40일 괜히 허비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은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예로 든다면 같이 만나서 영화를 봤어요. 뭐 극장에 갔어요. 그러면은 극장에 가는 게 목적입니까? 만남이 목적입니까? 물론 만나서 극장을 가는 것이지만 극장을 가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지만 만남 자체가 더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났는데 그날따라 영화관이 뭐 문제 때문에 상영을 안 해요. 그러면 뭐 영화 안 보고 차를 마신다든지 다른 걸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오늘 영화를 못 봤으니 그 사람과의 만남이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만남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소원을 무언가를 이루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면 기도가 힘듭니다. 그리고 기도가 보람도 없을 수도 있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기도가 이렇게 친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바로 기도처럼 좋은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바로 이것,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이 기도는 주기도문에 나온 것 같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 오늘 말씀에서 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네로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 개역개정 성경도 마찬가지고 예전 개역성경도 마찬가지고 다 악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들 읽어보면 악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악한 자는 세상의 악한 자도 될 수 있겠지만 사탄을 의미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악한 사탄의 어떤 유혹과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보호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가진 힘만으로는 사탄과 대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누구도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우리는 담대히 싸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 그 누구도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마귀 귀신과의 싸움에서 결코 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악에 물들지 않기를 기도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성령과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세상에 남았지만 성령과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구하신 내용은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이렇게 또 간구하셨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우리는 진리, 즉 말씀으로 구별되지 않고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거든. 진리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만약에 안다면,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에 죄악된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면 이런 고민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될지언정 이 거룩한 삶을 선택했던 우리의 선진들처럼 전혀 고민하지 않고 이 진리를 선택하는 자유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얻게 되는 자유함은, 이 진리를 얻게 되는 거룩함은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악과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룩들이 많아요.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를 선택한 거룩들도 많았습니다. 기도의 역사에 보면 이 수도원 전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거룩하고 좋은 일입니다. 자기를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는 것, 세상으로부터 구분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사막교부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사막에 이렇게 수도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기둥을 세워놓고 기둥에 올라가서 살면서 막 세상과 정말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뭐 어려움 없이 살아갔겠어요. 거룩의 면에서 볼 때는. 그런데 그분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세상과 단절돼서 혼자 있는데도 얼마나 수없는 그런 갈등과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고뇌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세상과 구분된다고 우리 안에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수많은 유혹과 죄악과의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자기 혼자 자기 내부의 악과 싸우다만 삶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의 거룩함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나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모든 유혹과 악에 대항해서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빛이 혼자 고고하게 빛을 낸다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혼자 아무리 정제되고 아무리 정말 맛있는 소금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혼자 부뚜막에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빛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소금이라는 것은 음식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낼 때에만이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어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경건이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어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이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에 무언가를 이루어나가고 세상에 무엇인가를 변화시켜 나가고 그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은 빛이 빛으로서 온전히 빛을 갖는 것이고 소금이 소금으로서 온전히 맛을 갖는 것이 세상으로서 구별이겠죠. 그렇지만 세상에 나와 고어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와서 빛을 비추는 것이고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너무 어둡다. 그러면 세상을 포기하면 그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소금이 음식이 너무 형편없이 싱거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금입니까? 어둠, 아무리 칠흑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은 그 어둠은 그 빛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요소가 될 뿐이지 결코 빛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싱거운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싱거운 음식은 소금을 더욱더 효과 있게 할 뿐이지 결코 소금의 짠맛을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빛과 소금, 그러한 거룩한 삶,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처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내 제자들과 이 제자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나처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들과 같이 그들도 이런 의미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예수님 당신처럼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고, 예수님 당신처럼 거룩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온전히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축복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 충만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도를 충분히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 예수님의 믿음으로 세상에 다 이루어졌지만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것을 믿고 얼마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기도가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원하기는 이번 일주일 동안 그것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이 기도의 내용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은혜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